시장 경제 바로 알기. 국가 대신 인민들을 먹여 살린 장마당의 힘. 인민들이 스스로 개척한 시장 경제의 비밀을 경제학 박사 김정우가 풀어드립니다.
시장 경제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이 기업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뭐 흔히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요, 사회주의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살 수 있지만 이 자본주의는 잘 사는 놈은 뭐 잘 살고 누구나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도 갈수록 못 사는 그런 빈부격차가 큰 부익부 빈익빈 사이다 이렇게 이제 악선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치열한 경제에 펼쳐지는 이런 시장 경제에서 빈부격차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지 않나 뭐 이런 네. 이제 생각도 가끔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빈부격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건데 그게 빈익빈 부익부냐 즉 부자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느냐
네.
그건 사실과 좀 달라요.
아.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이라면 이제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재벌들 중에 지난 1988년, 89년 그 외환위기 때 30개 재벌 기업 중에 16개가 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가 더욱더 부자가 된다면 절대 망하서는 안 되는 건데 절반 넘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뭐 그 거의 그 사람들은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착취당한다라고 하는 계층이 농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농민들도요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농촌에서도 농촌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두 대씩 서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네.
승용차 한 대, 트럭 한 대, 거기 농기계 한 대씩 있는 집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집은 뭐 두 대, 세 대 뭐 이렇게 그 차들이 있는데. 특히 젊은 농민들 있잖아요.
네.
젊은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그렇습니다. 상당히 잘 살죠. 그런데 농민들 중에서도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예, 예.
70, 80 이렇게 되신 농민들은 굉장히 못 사세요.
아.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 농민들도 굉장히 잘 살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결국은 뭐 농촌에서도 빈부격차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대개 보면 뭐 능력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 의욕하고도 관계가 돼 있고요.
네.
운도 또 관계가 있고 운도 또 중요합니다. 부모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죠.
제가 이거 네. 웃는 얘기지만요.
네.
제가 사실 그 이 뭐 정군 기자였던 그 비전향 장기 씨 있잖아요.
네네.
이모 씨가 이제 여기 있을 때
네네.
뭐 농민네 집에서 이제 뭐 누가 돌봐준다. 네. 그러면서 북한하고 직접 전화 연결해가지고 그게 조선중앙 방송의 꽝꽝 텔레비전에다 이제 실황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많은 걸 이용하려고
네.
하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그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건 뭐냐. 이모 씨하고 여기 농민의 집하고 전화하는 내용인데요.
네.
거기서 직접 전화가 되더라고요. 아마 직통 한
농민 집에서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 네. 아니. 농민네 집에 산골에서 전화가 있다?
네. 네.
사실 북한 사람들이 가장 충격받았던 게 오히려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북한 당국에서 선전하던 거는 이제 그런 거 다른 건 아니겠어요.
네.
한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쪽을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1970년대 이전에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당시에는 마을에 전화 한 대 있고 뭐 그랬었어요. 이장집에 한 대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다 그 필요한 사람들 그 이장집에 와서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죠. 근데 이제는 뭐 전화 없는 집은 없습니다. 네.
뭐 북한에는 아직도 관리 원장네 집에도 전화 있는 집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화에 상당히 네.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는 그 농촌의 노인들도요. 이제 그 힘드시면 그 농사도 맡겨서 짓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농사를 안 짓는다고 또 돈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농촌에서도 이제는 뭐 가난해서 뭐 밥을 굶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 문제는 비단에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건 또 이제 문제겠지만.
네,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텔레비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걸 봤는데 선진국가로 갈수록 이 빈부격차는 더 커진다.
예.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가피하다. 네. 문제는 그 빈부격차가 분명히 있는 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예,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경쟁이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기회 균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뭐 사실 뭐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뭐 잘 사는 사람은 교육도 잘 시키고 또 뭐 유학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사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분명히 그러면 외적 조건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특별히 극복할 방법은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교육도 잘 받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또 약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마음이 약해요. 예, 그러니까 그 고난, 그러니까 늘 사업이라고 하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늘 고난이 닥치게 되고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그 실패했을 때 다시 딛고 일어서는 거, 그 실패로부터 좌절하지 않고 다시 딛고 일어서는 능력은 사실은 어릴 때 가난을 체험한 사람들이 더 낫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지난번에 정주영 씨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 기업가 1세대들은 보면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죠.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가난을 견디는 실패를 견디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보면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뭐 현재 그 이명박 대통령도 어린 시절이나 상당히 이제 가난했던
가난한 집이었죠.
그 집에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악착같이 이제 노력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로 그렇죠. 많이 선전되고 있고 또 그래서 일개 대기업에 진출이겠죠. 정지영 씨 기업에 들어가서 사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또 뭐 꼭 뭐 불리한 위치만은 있다. 서로가 이제 장단점이가 서로 있다. 그렇지만은 뭐 교육의 기회나 모든 걸 봐서는 그 사람들이 조금 출발선에서는 앞서 있다 이렇게
저 앞서 있죠. 이제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유학도 보낼 수 있고 뭐 그렇죠.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이게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에서 그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학비 없이 학교를 다니게 만들고 대학에서도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이제 그 장학금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방금 교수님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묻자고 했던 거가 지금 뭔데요. 사실 뭐 어느 사회나 하바가계층이나 이제 국빈층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나 사회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은지, 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뭐 인간적인 삶을 이제 보장해주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번째지요. 그러니까 그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사회나 그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사회는 정말 그 잔인한 사회고 그 힘든 사회니까 그 경쟁에서 탈락했다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생활 수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건 나라에서 보살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제도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차상위계층 또 제일 윗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주고
그렇죠.
뭐 쌀도 주고.
1인당 한 지금 한 50만 원? 1인 가구 같으면 1인당 50만 원. 뭐 아마 올해는 조금 더 뭐 더 비싸질지 모르겠는데 더 올라갈지. 4인 가족 같으면 한 150만 원 정도.
한 20에서 130만 원
정도. 근데 거기에다가 가족. 이제 의료 혜택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따지고 보면 1년에 한 연봉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사이 그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무리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생활 수준은 유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갖추고 있지요. 그리고 그건 뭐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너는 뭐 알아서 너는 능력 없으니까 굶어 죽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더라도 나라에 돈이 있어야 사실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라의 돈이라는 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걷는 거죠. 예, 네. 세금 국민들이 세금을 낼 능력이 있어야 또 낼 마음이 있어야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아주 가난한 나라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러고 보면 지금 뭐 세상에서 세금 없는 나라라고 지금 선포한 북한이라는 네. 나라가 네. 뭐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게 없으니까
네.
굶어 죽는 사람도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
네.
뭐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은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원래 그렇게 출발한 건 아닐 텐데.
예.
예, 모든 국민들에게 뭐 그 이밥과 고깃국을 주겠다고.
그렇죠.
예, 그걸 보장하겠다고 출발한 체제이지만 뭐 실제로 뭐 돈이 없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인민들한테 줄 게 없어서 그런 것이기도 할 테고 또 그 상류층의 간부들이 먹기 바빠서 뭐 그런 것이기도 할 테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죠. 네.
제가 여기에서 그 세금 문제에 방금 뭐 오늘 여기에 이제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요.
네.
뭐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받는다고 세금 없는 나라다 하고 이렇게 선포해놓고는
네.
그 나라 전체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그렇죠.
얻은 걸 주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없애지 않았나.
예. 사실 그게 세금이죠. 예를 들어서 그 집단 농장이라든가 협동 농장이라고 부르나요?
네, 예, 협동 농장이죠.
협동 농장에서 뭐 생산을 하면 그건 대부분 다 국가에서 가져가지 않을까요?
뭐 거의 다 가져 다 예. 가져간다고도 볼 수 예, 있죠.
다 가져가면 그게 세금이죠. 사실 그게 세금이고 그 우리 인민들한테 나눠주는 배급 주는 그거 조금 그게 나만으로 따지면 소득이고
네.
뭐 그런 셈인 거죠. 네.
뭐 방금도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이제 능력과 노력이 이렇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뭐 네. 빈부 격차는 역시 뭐 불가피한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는 건 예. 사실인데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빈부 격차가 확대되면은
네.
상대적인 이제 박탈감이나 심하면 네. 사회 분화로까지 이제 이어질 수가 있지 않겠나.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완화하자면 어떤 게 이제 필요하겠나. 이제 방금도 조금은 얘기했지만요.
네.
기초생활유수급제도가.
네. 예,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네. 거고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렇게 국가에서 보살펴 준다고 하더라도 그 가난한 분들의 그 상대적 박탈감이 사라지냐면 그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그래도 뭔가 불만이 있고 아, 저 부자 놈들은 말이지 저것들 뭐 저들만 잘 먹고 잘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여전히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건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렇죠. 테니까는. 그건 늘 상대적인 거죠. 아무리 지금보다 뭐 10배로 더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 평균 수준이 10배로 다 잘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한은 여전히 가난한 마음은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부자들도 사실은 각성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부자들도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은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해야 자랑하고 말이지 뻑이고 으스대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리고 그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요. 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 저 사람들도 뭔가를 기여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또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서로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그런 덕목들을 좀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그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경제 바로 알기 시간에 남선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종호 교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